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신입교사 교육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또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부탁하신 이 교사의 직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그리고 사랑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한 시간 또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신입교사가 좀 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김현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1기입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매번 교사를 모집하고 또 그리고 매번 수료가 돼서 충원이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매번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분반이 없어서 분반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줄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학교가 유치부 5세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15개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분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한 15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농선부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한 학년에 지금 필요한 인원들, 각 부서마다 필요로 한 인원들은 계속 집사님들, 부장 집사님들과 또 담당 전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또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부탁도 드리고 계속 그러는데요. 이 해마다 또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또 이번에 또 31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10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교육과정 중에서 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는 것도 더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발달 특성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분반 시간에 어떻게 학생들과 대화를 할 것인지 이게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잘 익숙지 않고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또 부쩍 자라서 어느덧 그냥 또 중고등학생, 또 어느덧 대학생 이렇게 그냥 부쩍 자라버린 후에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지혜롭고 지혜 있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으로 가르치는 거냐? 아닙니다. 나의 인생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을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가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통로인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들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선한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이요.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관에 오염물질이 껴있으면 상수원에선 아무리 깨끗한 물, 잘 정수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의 교사들이 바로 그런 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5년 동안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 교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많은 부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리가 배우는 자리구나라는 걸 압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배워가고 교회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배워갑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그치는 그 순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교사들은 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참으로 많이 성경도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워요. 지금도 이 시간에 교육원에선 공과 말씀 또 진행되고 있죠. 아침에 9시부터 주일날 계속 이제 공부합니다. 계속 배우게 되실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소화되어진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교사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A번 발달의 이해. 발달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 발달이나 이런 또 그 뒤에 있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달의 개념은 발달은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달적인 변화의 과정에는 신체,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인간의 모든 특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개체가 생명활동에 있어서 그 환경에 적응하여가는 과정을 또한 발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발달의 원인은 성숙과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 유전적인 요인에서의 성숙의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경험적인 요인인 학습 요인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후에 배우실 텐데요.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 건국이념과 같잖아요.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키우겠다 하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능력도 배양하고, 그래서 정말 지정의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잘 발달된 균형을 갖추고 발달하는 그런 성숙되어진 사람으로 키우겠다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본질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본분. 아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 뭘까요, 그게? 우리 여기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이건 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그리고 지금 찾아 읽는 이 말씀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옵니다. 네, 제가 한 문제 가르쳐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교육원 1층에 들어가실 때 보면 현판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은 거 있죠. 유심히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입니다, 이게.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전부,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그게 사람의 전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자라오는 그런 성장하는 발달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은 그거에 맞게 가르쳐야 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학년 때의 학생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과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요. 신명기에도 보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제1의 교육의 책임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사들은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부모님은요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건 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고 부모님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는 것도 연구하고 찾는 것 그리고 도와드리는 것 그것도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왜 여기로 왔냐면 여기 끝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거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제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정말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도 유치부 아이들한테 구원 받았냐? 예, 애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구원이 뭔지. 초등부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예수님 순환에 대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도 있잖아요. 그 영상은 초등부 할 때는 안 보여줍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서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예수님이 대신 순환을 당하셨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상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그건 나중 문제고 막 두려워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과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3번. 이제 그러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발달, 그거 말고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우는 그 가운데 발달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대체로 교회 학교는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인간의 경험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일반 학교처럼 졸업이 교육의 종결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은 인간의 전생애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교회 학교라는 것은 그냥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15년 동안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한 부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 나이대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 학교, 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배운다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교회 학교는 전도뿐만 아니라 상담 또는 생활 지도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아동 발달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역할에 충실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연령대에 어떤 행동을 하며 그 아이 때는 주로 그 나이 또래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돕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이해. 여기 보시면 5세부터 8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때는요. 첫째,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때는 사물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되고 단일 차원에서 사물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거의 없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 때가 바로 이때고요. 그리고 대상을 한 가지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존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 그대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쉴 사이 없이 활동하므로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근육 협응이 뒤떨어져 있어서 신발끈 매기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단추 잠그기, 글씨 쓰기, 정교한 놀잇감들을 짜 맞추는 일 이런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이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관대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이제 분반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그대로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 교회학교 와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가봐도 그 집 사정 다 압니다. 애가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예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내용, 톤까지 그대로 흉내내요. 그리고 지도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구원이나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이해하기에는 미숙하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보다 천국에 대한 경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니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 품으로 팍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이해시켜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이해하고 또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9세부터 10세 이때는요. 학령으로 보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죠. 그렇죠? 이때는 논리적인 추리력을 이제 갖게 돼요. 근데 사고의 과정은 아동이 경험하고 관찰한 실제 사실에만 국한이 돼 있는 제한된 논리적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점차 이제 사회화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기이므로 교사는 아이들 간의 친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존성의 개념이 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관점을 이해하고 수, 길이, 면적, 부피 등의 보존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사물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의 조작이 아직도 직접 지각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 등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더 어렸을 적엔 구원 못 받냐? 그렇지 않아요.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극히 드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아이들 상담을 해도 정말 그 고학년들처럼 또 상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해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해를 어차피 못하니까. 근데 학예 수양회 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끝나는 날은 1학년, 2학년도 상담을 해요. 근데 그때 1학년, 2학년은 평상시 못 올라오게 하거든요. 상담할 때. 고학년, 3학년 이상으로만 올라와갖고 상담하게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상담하러 이제 마지막 날 쫙 와 줄 서가지고. 그래서 딱 앉아서 물어보면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이 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너 그럼 구원 받았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네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 누가 가라 그래서 온 거야? 엄마가 꼭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몇 년을 해.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막 급하고 또 누구는 구원받았다 하고 이러니까 막 보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찾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보시면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도 많이 있어서 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신체 활동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이때는요. 그 뒤에 괄호를 해놨잖아요. 그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전사고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왜냐하면요. 이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부터 아이들은 3보 이상은 9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대전에서 초등부 어린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강당에 아이들 들어오기 전에 접수하기 전에 이제 바닥이 차가지고 여름이지만 추우면 차가우면 안 되니까 바닥에 은박 매트를 깔았습니다. 새 걸로 두툼한 것으로. 근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두 시간 만에 그게 다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다시 다 걷어내버렸거든요. 이때 아이들은 참으로 많이 정말 너무너무 막 그냥 앞도 안 보고 뜁니다. 그러다가 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막 뛰다가요. 서로 부딪혀갖고 코가 막 터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입술 다 찢어져갖고 오고 안전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학년이 요때입니다. 참으로 주의를 시켜주셔야 될 때입니다.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일단 3복 이상은 얘네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뛰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참으로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때이죠. 어린이의 활동 욕구에 반해 교사는 조용히 앉아서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앉아있기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의 결핍을 보상하는 행위, 예를 들면 연필을 씹기도 하고 손톱을 깨물기도 하고 안전을 부절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외 시간에는 위험성이나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또 마음껏 떠들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이 시기에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오래갑니다. 그게. 그리고 반대로 이걸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사의 무의식적인 언행이 어린이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때가.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칭찬과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에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 때인데요. 이때는 추상적인 논리 사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른과 유사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이제 추상적인 사고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고도 가능하니까 이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고학년 4, 5, 6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주일날 말씀 잘 들으실 수 있게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게 교사가 아닙니다. 보호의 역할도 있지만 교육, 지도의 역할도 병행해서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정말 영원히 구원받았냐?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모델이 될 만한 어른을 찾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른들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언행에 있어서 모순을 발견하여 어른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어른을 본받으려고 그런 모델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담당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이 학생들한테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생활에 있어서의 본도 되어져야 될 바로 그때가 집에 와서요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본이 되는 그런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또래 집단에서 제시한 행동 규범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부정적인 그런 또래 집단의 출현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하자고 하면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그냥 묵인이 되어지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오히려 모임이 교재를 방해하게 되고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적절히 조절해주고 예방하는 것이 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자라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기이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이 시기는 독립심을 키워가는 시기이므로 많은 시행착오에서 오는 실수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살펴보시면 이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0대. 여기 보시면요.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되어 왔고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라 및 그리고 체제에 따라서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도 다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다른 것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으로는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은 20세 미만으로 봐요. 그런데요. 상식적인 수준의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볼 때 보호자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성인의 중간 시기로 사춘기인 11에서 13세에서부터 성인 진입기인 19세까지의 인생의 한 성장기를 거치며 생활하는 사람을 총칭하여 청소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청소년은 인간의 발달 과정 중 한 기간으로서 성인의 특권이 개인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성인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의해서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힘과 사회적인 지위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종료된다라고 또 다르게도 설명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존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이로 보면 막 이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때 겪어야 될 걸 나이로는 육신의 나이로는 서른이 넘어서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번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성인기 사이에서 두 시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과도기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표에 보면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후기라고도 크게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초기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 후기 이렇게 두 단계로 나타나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특징은 표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D번입니다. 중고등부 시기에 또 10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부까지 10대의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또 심어주고 가르쳐야 할까. 이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에 대해서 이걸 알게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또 살 수 있게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는 문제가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 많이 고민해요. 청소년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우리 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르게 그 정체성을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혼미한 그런 상태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세상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악세사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우리 학생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청소년 시기에도 바로 우리 학생들 마음에 심어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으시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아보고 그리고 왜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작된 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여기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분명한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지 될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 이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명확하지 않고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명확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확신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냐.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이 문제는요. 정말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또 해야 할 문제이죠. 그리고 거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인생에게 향하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에 보면 나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어쩌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활하는 것에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살거든요. 그리고 뒤에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에 4번. 우리는요,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지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원한 것.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우리. 우린 영원히 산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때, 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게임.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저도 아이들이 하는 걸 한동안 못 봐가지고. 근데 게임 자체가요, 점점 그 죽이는데도 완전히 리얼하게 막, 피 튀는 것도 막 리얼하게. 예전에 제가 제 기억에 청소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갤러그, 그런 게 고작이었는데, 요즘은 게임 그러면 그런 그 게임은 안 하죠. 죽여도 막 리얼하게 피 튀고 막 죽고, 그 뒤에 마귀가, 마귀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거를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죽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학습되는 거야. 죽여? 죽어? 그러면 다시 만들지 뭐. 캐릭터인 줄 알고. 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 거,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 어머니가 여자친구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어머니를 둔기로 쳐서 살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를 죽여놓고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어머니 뭐 하시니? 목욕하시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뒤에서 또 둔기로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얘는 그러고서 도망가가지고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경찰이 잡혔잖아요. 며칠 전 얘기입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죽여놓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도 죽죠. 정말 끔찍한 시대에 삽니다. 생각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즐겁고 재밌는 거,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하실 때 즐겁고 재밌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즐겁고 좋은 것이,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거다. 아닙니다, 그거. 우리 본성은 죄 짓는 즐거움도 갖고 있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아이들이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막 교제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나가서 이제 분반을 바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선생님, 오늘은 우리 농구하지요. 축구하지요. 분반 시간에. 그 시간에 교제하고 말씀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줘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하자고. 내가, 근데 오늘 따라서 내가 분반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 야, 어떻게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데리고 나가. 그 선생님은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선생님일지는 모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뭐냐? 그걸 가르치는 것. 그게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라고요. 쉽고 재밌는 거, 그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4번을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이 지금 대상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이때 이거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바르게 심어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을 두고 살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막 붙잡혀서 그러면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남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남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남잖아요. 이걸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영원토록 영원히 살게 존재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에 어떤 갚아주실 것에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시는 것도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맞죠? 일한 대로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은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또 같이 읽으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거예요. 이걸 네자로 표현하면 상상초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소망하고 살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알고 거기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그 학생들이요. 자라서 이제 대학생 되고 또 정말 어른도 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정말 감사한 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대형 교단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요. 실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셔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실까요? 무엇을 남겨주실 거냐고요? 교회당이에요? 이렇게 큰 교회당 지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난 이제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우리도 은장 위에서 다 만납니다. 이제 별로 생각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세월 지나면 다 할아버지 돼요. 할머니 되고 그럼 그땐 누가 해요 이 일?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뒤에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시편 14편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같이 읽으시지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요, 남은 재물들 그런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땅에 온통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줘야 안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요한삼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또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게 우리 어른들 또 부모님들 소망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건 그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는 겁니다. 많은 기성교단들도 그랬고 복음을 처음 일대에서는 전했지만 후대에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 2세 양성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때에서 끝낼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에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첫째, 아동과의 대화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교사의 목소리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 곱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언어는 대화하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얘들은 그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단어를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거 설명하느라고 또 어려운 단어 또 써야 돼. 자꾸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머릿돌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단어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보는 책들, 그러니까 초등부, 유치부 교사로를 지망하시는 선생님, 그 형제자매님들은요, 동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또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도움이 더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대화하실 땐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아주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게. 그리고 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화 유형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도 아시잖아요. 명령과 지시. 이거는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그거 뭐뭐 해. 하지 마. 그럼 하지 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는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어떤 것에 따른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만 마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다시 오는 게 없습니다. 그건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도 전혀 감정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선생님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오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경고나 위협하는 거. 너 그 행동 그만해. 한 번만 더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거. 위협하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은 그게 문제 행동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비번에 그런 행동을 더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되죠? 이해 되셨어요? 너 그렇게 한 번만 더 해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한 번 더 하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의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하는 거, 위협하는 거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을 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해 주려고 하고 뭐뭐 하면 뭐 해줄게 하는 식으로 아이들과 하는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을 해버린다든가 이래놓고 못 지키면 신용이 없는 선생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꼬는 말, 또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고 또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선생님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추궁하는 질문도 이건요. 논리적으로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때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논리적인 추궁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궁지에 몰리는 느낌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 달래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대화의 주도권을 선생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추궁이 되어진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아이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대화는 어떤 거냐? 첫째, 반가로 A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청, 주의 깊게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해주셔야 할 건 뭐라고요? 대답하셔도 돼요.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듣는 거, 듣기. 선생님이 해야 할 건 듣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상대편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편이 얘기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어, 그랬니? 이런 추임새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려 준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대화할 때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아이들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말은요 의사의 전달은 전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건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억양, 제스처, 예? 그리고 그런 부수적인, 보조적인 것들에 의해서 85%가 전달이 됩니다. 단지 말의 단어의 나열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반응을 같이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로는요,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애가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막 거기서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랬니? 막 이렇게 되면 애가 얘기를 하는 흐름이 끊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잘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왜? 라는 질문은 질문을 할 때 왜? 이게 들어가면요.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공격을 받게 되면 항상 방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무엇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들어줄 수 있고 하는 더 많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은 혼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죠. 10번에, 반가로 10번에 보시면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 탐색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폐쇄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답식의 답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폐쇄적인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못하게. 한 번 말하는 걸로 끝나게.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에게 더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예를 보면 너 철수 좋아하니? 그러면 이거는 너 철수 좋아하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건 폐쇄적인 질문이 되는 거고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너 철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질문하는 것도 자꾸 익숙하게 이제 하다 보면 또 훈련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 충분히 반응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해놓고 막 몰아붙이듯이 막 하면 반응을 요구하고 막 이러면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그 말 듣고 막 신중하게 심각하게 막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생각도 다 정리 안 됐는데 막 대답하래 막.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말하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막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F번에 보시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 저번에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말에 대해서 한번 그 저 텔레비전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밥에다가 밥알, 예? 밥풀에다가 병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 사랑해, 뭐 이제 이런 단어들만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반대편에는 짜증나, 너 때문에 막 신경질나,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해줬어요. 똑같이 지어서 똑같은 데서 퍼가지고 똑같은 용기에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계속 좋은 말만 해줬고 한쪽에는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예, 한번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올걸. 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에는 둘 다 곰팡이가 쓸었죠. 근데 하나에는 누룩 곰팡이가 피었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 했던 것은 곰팡이 모양도 그리고 곰팡이가 핀 것도 누룩 곰팡이가 피었는데 한쪽은 완전히 시커먼 그리고 막 완전히 곰팡이 모양도 이상하고 완전히 다른 동일한 날 같이 밥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퍼서 동일하게 담아두었는데 전달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밥풀이 그렇게 바뀌어요. 이건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땐 꼭 보여드릴게요. 하물며 밥풀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 필요한 말,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악한 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이거는 하나님도 그 말도 심판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격려하는 것, G번에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장점과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째, 격려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믿어주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 그리고 공헌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야 되죠. 이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반에 이제 나중에 분반 교사가 되시면 그때 한 반에 한 명씩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10명 정도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혼자서 내가 교제해야 될 학생이 몇 명? 10명. 평균.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10명이 다 같아요? 군대도 아니고 차렷, 열중셧. 뭐 이래가지고 애들 할 수도 없고. 10명이 다 달라. 근데 이 10명이 다 다른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2시간 만나서 주일날 그때만 잠깐 교제하고 끝나는 그거 아닙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려면 주중에도 계속 아이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용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요것부터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잘 헤아려보고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맞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격려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꾸짖을 때는요. 다른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것을 다루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받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이상이나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 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교회에서의 짧은 교제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권위의식과 권위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 권위를 상실하면 교육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권위의식과 권위의 차이점이 뭘까? 권위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은 그 아이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단지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들어. 이게 되면 그건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욕하거나 이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내면 안 됩니다. 명령, 충고, 경고, 위협, 비난 이런 그리고 분반 교제할 때 교제하라 그랬더니 설교를 재탕해. 그날 들은 거 또 설교 또 합니다. 그러다가 애들은 말할 시간 없이 끝나게 되고 이게 지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예? 그리고 막 이제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설교하라고 드린 시간 아니고 아이들과 교제하시라고요. 교사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어린이 또 학생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른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또한 교사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따라오게.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가치관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가 그릇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본을 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뭘 잘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교회에서 정말 필요로 한 일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배워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네? 배우는 기회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교사의 직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사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쳐 영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고 또 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석해 주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일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배워가며 또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탁하신 이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더욱 저희들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30일기 신입교사 교육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